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된 이후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들이 정부가 예배 모임을 명령하는 것으로 종교 탄압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합니다. 더불어 대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제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순간 한없는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 현장에 앉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 아담은 사람으로 보존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아담은 사람으로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동물의 짐승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성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동물을 죽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때때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입에서 토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자기 백성이 자기의 음식이고 그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하나님 입맛에 맞지 않게 되어지면 토하여 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성도들끼리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는 개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교제의 먹이를 먹는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먹으며 즐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인종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자신 안에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동물의 모습으로 나아온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단번에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에 의지하여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은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루스드라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상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른 곳에 가면 바울이 장엄하게 설교하고 그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가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당에서 복음 설교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누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즉 누가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느 장소에 설교했는지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당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어떤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이 이적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의 긴 바울의 설명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들과 우리는 연관하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면서 그를 향하여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 이적을 통하여서 루스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제단에서 자신 안에 있는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 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은 루스드라 사람에게 안전병이가 일어나 이적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적을 통하여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을 통한 이적입니다. 둘째, 바울의 이적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셋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태어나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를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를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안진백이다 라고 말하면 될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이 말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사역입니다. 다른 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설교에 대한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즉 바울은 이적보다 설교의 사역이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적의 사건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였는지 어떤 말을 하였는지 그 말 때문에 왜 믿음이 생겼는지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말을 들었고 그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을 대하여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설교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서라 하듯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병이 사건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미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전에 3장을 말씀드릴 때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전언자가 걷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안전병이가 걷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기적과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적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기적은 그가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증거로서의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바울의 설교를 생략했습니다. 아니 설교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적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안진뱅이는 자신의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로 일어선다는 건 다만 희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대한 그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로 걷게 되어졌다. 내가 평생에 처음 걸어본다. 내가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 한번 걸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나를 걷게 한 그분에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기뻐하고 놀라야 할 사람, 찬송을 돌려야 할 사람에 대하여서 별로 그의 반응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이적은 한 사람을 걷게 한 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어졌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아, 이는 정말로 걷게 되어졌고 야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 얼마나 걸을 수 있나, 얼마나 다리가 터지는가 뛰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구약이 없었기에 구약의 말씀을 드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은 태어나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 단순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는 너의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걷게 되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 생각합니다. 둘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바울이 행한 이 이적에 대하여 루스데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스데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저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은 루스데라 사람들이 어쩌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잊게 만든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루스데라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이런 것입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손이 일러 이르되 사람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 생각은 예신화로 시작합니다. 이 신화는 어떤 진리의 어떤 요소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인간적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신들의 쓴 책에 보면 신들이 간혹 사람들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허탄한데 생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헛소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의 카피입니다. 여러분, 컨트롤 C가 되어지고 컨트롤 V가 되어져야 그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쩌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컨트롤 C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V가 뭡니까?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방문하셨다라는 측면을 컨트롤 V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지면 성경의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로 방문하셨고 때때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방문하셨고 때때로 성령 하나님으로 방문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압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방이 모방한 것입니다. 이방이 정말로 이런 것을 모방하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방문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 방문은 곧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대한 카피다라는 사실을, 즉 거짓이긴 하지만 카피가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의 소식을 신화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그리스도의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로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웅변의 신이며 연설의 창시자이신 헤르메스로 불렸습니다.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며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동시에 신들의 사자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루스드라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형상으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온 신들로 간주하게 된 과거의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울의 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의 어떤 신들의 일로 사람의 일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모독하는 무서운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외에 바울의 설교의 내용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듯이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에서 길고 깊이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화되어지고 인간의 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두고 세상은 말합니다. 자연적인 일,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때로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신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반응은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그 영광이 모독받는 현장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벌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들의 신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신격화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간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헛된 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신들, 이방의 신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섬기는 이 이방의 종교를 보면서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루스드라 사람들, 즉 해당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두고 헛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하려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책망하는 관점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복음의 시대에 이방인들 즉 루스드라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정당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당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려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즉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바울을 자신의 신들의 현현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이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방문이다라고 그렇게 하였고 그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하나님의 방문이고 이전에 이방신들, 헛된 신들을 섬기던 그들을 향하여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힙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우리의 첫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더 하늘과 땅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둘로 밖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로 구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무, 별, 바위, 사람, 동물 등등 말하는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위치, 즉 나무, 별, 바람, 사람, 동물 등등 이 피조물의 위치와 그리고 조물체의 위치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조물체를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체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피조물이 조물주의 그 모든 걸 평가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을 것은 오직 아멘이며 오직 찬송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이신 반면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에게 죄사하려고 할 때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너른지나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되어지면 제우스요? 헤르메스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제사할 사람은 누구이고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게 될 때 그분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의 위치를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사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일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그 사물로부터 대각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간섭하시며 창조물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모든 영역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즉 나뭇잎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해마다 열매를 맺거나 맺지 않거나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병들고 부하고 가난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이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결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병이가 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하여 지금 야훼 하나님은 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보다 도리어 이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그들 가운데 참된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유대인이 없는 지역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정말로 메시아의 오심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이 이야기는 이사야 35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면 저런 바지가 걷는다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 사건은 곧 베드로 사역의 모방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하게 이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로 불리어집니다. 이후로 사도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란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이고 이제 베드로는 이 사역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이사야 35장에 소경이 보고 귀머리가 듣고 전언자가 걷는 이 예언에서 단순히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시온으로 돌아올 때 임할 새로운 일, 생명의 회복이 영적인 복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여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그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그리스도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구원의 때,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그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입증입니다. 그를 통하여 땅이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단순히 옛 유대의 회복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민족에 복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바울을 이 사역을 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심으로 루스데라 사람들의 그 믿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셨다라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허황된 신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대사를 보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에서 돌아서서 야훼 하나님께만 제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루스라 보냈습니다. 해당이 없고 유대인이 없어 보입니다. 그곳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줬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35장에서 일어날 그 예언과 일치합니다. 메시아가 루스다 가운데 전파된 것입니다. 그때 루스다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16절에서 무기나다라는 단어와 17장 3절에 허물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를 가져옵니다. 즉 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허황된 신의 성경을 무기나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 지향대로 우상화된 신을 섬기도록 죄 없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이런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도동사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가 제약되지 않다고 인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그때의 모든 세상을 멸망시켜도 그 누구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려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무자비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물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묵인하셨습니다. 이 일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때가 오게 되어지면 저들 가운데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스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신에게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심판하여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를 심판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묵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우리의 위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